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9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9,008만 4,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현재까지 193만 4,9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10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를 8,969만 4,400여 명, 누적 사망자는 192만 7,600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영국은 10일 누적 확진자가 30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의 확진자는 지난해 11월 9일 5천만 명을 넘은 뒤 15일 안팎마다 1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타이완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제한한 자체 지침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9일 성명에서 미국은 지난 수년간 중국 공산주의 정권을 달래기 위해 타이완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복잡한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자체 부과한 모든 제한을 오늘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과 타이완은 외교와 자유 등 공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며 우리는 상호 이익을 위해 더욱 빈번하게 교류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이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 타이완과 공식적인 교류를 제안해왔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다음 주 타이완을 방문해 정부 고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간의 모든 공식적 왕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11일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테드 리우 하원 의원은 9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서명한 의원이 180명을 돌파했다며 11일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전날 우리는 미국과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7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 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 수정 헌법 25조는 내각 강요들이 협의해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 IT 업체들이 미국 국회의사당 난동 사태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소셜 네트워킹 앱인 팔러에 대한 배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9일 성명을 통해 폭력이나 불법 행동을 선동하는 콘텐츠가 오가는 앱을 앱스토어에서 허용할 수 없다며 특정 개인이나 정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언급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라고 팔러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앱스토어에서 팔러 배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도 팔러가 야기한 공공안정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해 아마존 웹서비스는 10일부터 팔러 계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구글도 팔러에 올라온 포스트들이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며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막기 위해 팔러의 배포를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팔러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를 경쟁에서 배제하려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공동 공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해당 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인 지지자 등이 많이 사용하며 이 서비스가 폭력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애플과 아마존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의 조기 석방을 위해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최종권 외교부 1차관 일행이 10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해 지난 7일 현지에 먼저 온 이란 대표단과 합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그동안 한국 선박 억류는 동결 자금과 관련이 없으며 유류 오염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기쁨을 같이 하는 음악. 그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리는 연주자와 지휘자, 그리고 관객이 어우러지는 열정과 하모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또 그 벅찬 감동이 남기는 여운에 한동안 사로잡히게 되죠. 음악은 통역이 필요 없는 어제 당신과 오늘의 나를 이어지는 만국의 공통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 여행 도성민이고요. 오늘도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은 향기,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겠습니다. 안토닌 드브로작의 교향곡 9번 이단조 4악장 신세계로부터 파보 자비가 주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신세계 교향곡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2단조 4악장 작품번호 95 로얄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체코 작곡가 드보르자크가 3년간 미국을 방문했던 1893년에 작곡한 교향곡입니다. 작곡가 드보르자크에게도 이 시기는 지금도 큰 평가를 받고 있는 대작들을 만들어냈던 그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음악회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 곡은 드보르자크가 미국을 보지 않았다면 과연 쓸 수 있었을까? 당시 미국을 여행한 이방인의 시선에 담겼던 그 신세계, 미국을 잘 그려낸 작품이라는 평가가 붙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일이네요. 2008년 2월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미국의 지휘자 로린 마젤이 이끄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을 방문했었죠. 그때 동평양 대극장에서 방금 들었던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가 연주가 됐었는데요. 그때 특별한 감동을 기억하는 분이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VOA 한국어 방송의 주말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1876년 12월의 어느 날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모스크바 음악원을 방문합니다. 음악원의 교수였던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는 이를 기념하는 음악회를 준비하는데 그의 현악 4중주 1번이 포함됐습니다. 차이콥스키는 그날의 귀빈인 톨스토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래 부르듯이 천천히라는 뜻의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가 흐를 때 톨스토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콥스키는 영문을 알지 못했고 또 감히 이유를 묻지도 못했는데 후에 톨스토이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나를 감동시킨 당신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듣기만 해서 미안했습니다. 나는 나의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그날의 연주보다 아름다운 보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이렇게 답장을 하지요. 내 음악이 위대한 선생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자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두 거장을 맺어준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 D장조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첼로 연주의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보비치입니다. 요한 슈트라스 2세의 10대 왈츠곡 중에 하나로 꼽히는 남국의 장미, 페터 거스가 주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네, 이 곡도 새해 시작을 기념하는 오스트리아 빈 신년음악회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1880년에 선보인 희가극 오페레타입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여왕의 레이스 선수권 초연 때 이탈리아 왕 움베르토 1세가 공연에 호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오페레타 속의 여러 음악들을 편곡해서 왈츠곡으로 만들었고요. 움베르토 1세에게 헌정한 곡이 바로 남국의 장미 왈츠였습니다. 아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준비했습니다. 1700년대를 살다 간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리죠. 자, 오늘은 모차르트를 대표하는 수많은 작품 가운데 피아노 협주곡 21번을 들어보겠습니다. 협주곡 20번을 작곡한 뒤 한 달 만에 이 곡이 발표됐습니다. 1785년 3월인데요.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가난한 작곡가 모차르트. 그 어느 때보다 작곡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만 주옥 같은 선율을 담아서 쏟아지는 작품들에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깊은 질투를 하면서 힘든 시간을 갖게 했던 그 시절에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2악장 알레그로, 아름답고 느리게 이어지는 곡인데요. 마치 마음을 붙잡는 듯한 그 애절함이 그려지는 곡이기도 합니다. 대개는 협주곡 몇 번에 몇 악장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이 곡이 1960년대 말부터 엘비라 마디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1967년 스웨덴에서 엘비라 마디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온 뒤입니다. 이 영화는 1880년대 말을 배경으로 어느 스웨덴 장교와 서커스단에서 줄을 타는 덴마크 소녀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탈영을 하고 또 집을 나와서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두 사람이지만 현실에서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생애를 약속하면서 총성에 사라지는 연인의 안타까운 이야기, 그 이야기 위에 이 곡이 쓰이면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엘비라 마디간이란 이름이 자연스럽게 붙여지게 됐습니다. 피아노의 로난 오호라, 이보르 볼튼이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겨울이면 무대에 올려지는 기다리는 발레 작품이 있습니다. 독일의 소설가 에른스트 호프만의 동화 호두각기 인형과 생쥐왕을 프랑스 작가가 각색을 하고 피오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가 음악을 입힌 발레 공연 호두각기 인형입니다. 1890년대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장이 프랑스 파리의 오페라 극장을 갔었는데 하룻밤에 오페라와 발레가 같이 상연되는 것을 보고 착안을 했답니다. 오페라와 발레. 작품의 의뢰를 받은 이가 차이콥스키였고요. 1892년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백조의 호수, 또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더불어 러시아 3대 발레 공연 중 하나로 꼽히는 호두까기 인형이 올려졌습니다. 발레 공연 호두까기 인형의 주인공은 독일 어느 도시에 사는 소녀 클라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장난감 병정 모양의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았는데요. 장난꾸러기 오빠가 이것을 부셔서 클라라가 부서진 인형을 달래면서 잠을 재웁니다. 꿈속에 호두까기 인형이 장난감 병정들의 대장이 됩니다. 생쥐 임금에게 도전을 하는데요. 위험에 빠진 병정대장을 클라라가 구해주고 호두까기 인형은 멋진 왕자로 변하게 됩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고마운 마음으로 클라라를 눈꽃이 흩날리는 숲을 지나서 과자의 나라로 데려가고요. 이 과자의 나라에서도 생쥐들과 싸워서 이긴 왕자 클라라와 축하의 파티를 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어하는 아주 인기 많은 발레 공연입니다. 공연 내내 펼쳐지는 음악이 보는 사람들을 동심의 세계로 또 마법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곡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중국의 춤, 갈리피리의 춤, 사탕요정을 위한 춤 이어드립니다. 노르웨이의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 하면 관현악 모음곡 페르귄트를 제일 먼저 손꼽게 됩니다. 노르웨이 문호 헨리크 입센의 연극 페르귄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음악 가운데 8곡을 모아서 관현악 모음곡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1888년과 1892년 두 차례 이렇게 제1모음곡, 제2모음곡으로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요. 북유럽의 정서를 담은 클래식 명곡으로 소개되기도 하고요. 또 작곡가 그리그에게는 노르웨이의 국민음악가다 이런 호칭을 붙여주게 했던 작품입니다. 몽상가 페르귄트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지고지순한 사랑의 솔베이지의 이야기, 노르웨이 민속 설화를 바탕으로 한 페르귄트입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제1모음곡의 첫 번째 아침 기분 듣겠습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주 시간에도 고전음악과 함께 클래식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